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어저께 성탄절 오전 예배를 포함을 해서 오늘까지 다섯 번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섯 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의 그 성탄과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에 올해 저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했는가 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까? 그 진짜 이유. 그거에 관한 설교였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다. He was born to die.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두 가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탄생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두 번째 주일날 했던 설교인데요.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Divine nature를 가지고 계세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human nature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human nature이라고 하는 그 한쪽 파트만 먼저 놓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도 우리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울었을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는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는 않지만 인간이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것이나 우리가 태어난 것이 같은 거였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나 우리가 죽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죽으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의 출생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구약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구약 얘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는 행위가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고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사르고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설교는 질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깜짝 퀴즈가 있으니까 귀담아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한 명이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다시 말하면 Holy of Holies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택했으니까 대제사장, High Pries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High Priest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반복할게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해 주세요. Remove all sins of Israel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퀴즈. 구약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아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아서 했는데, 또 하나 깜짝 퀴즈.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시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아론의 족속도 아니거든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대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구가 뭔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아니 족보라는 말도 사실은 안 어울리지만 멜기세덱의 오로를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정말 죄송한데 오늘 설교는 약간 강의식으로 할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성경 구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18절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멜기세덱이 나왔는데요. 이 14장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그 배경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같이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함께 나왔던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근데 재산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양들도 많고 송아지도 많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하인들끼리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살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요. 네가 오른 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너가 먼저 선택해봐라. 그래서 롯이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저쪽 동편에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랄 때 그 소돔이에요. 그 소돔성 앞에 평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갔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 더 동편쪽으로 이방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시날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시날의 왕이 연합군을 정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을 합니다. 침공을 하고 막 쑥대밭을 만들고 몇 차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가는데요. 그 중에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잡아갔어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막 말을 타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 신하랑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르고 싸움에서 이기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롯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롯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전리품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소돔의 성 왕이 소돔이라는 그 성의 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온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짜잔 하고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돔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 헌금이 되겠죠. 모든 것 중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서 그 라인을 따라서 그 오롤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족보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인지도 모릅니다. 멜기세덱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는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데? 요셉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에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의 질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있는데 미디에이터가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만 되었다면 레위지파의 혈통 따라서만 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혜택을 못 받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랐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반열에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제가 설교 제목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그 1년에 그 하루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속죄의 날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날에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드리는 제사를. 자, 오늘 아주 따분한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레위기에 가면은 율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재미 되게 없어요. 읽다 보면 졸려요. 그런데 뜻을 알고 읽으면 제사에 관한 성경 구절이요,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감격스러운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구약의 속죄제인데 레위기 16장에 있거든요. 우리 성경 볼게요.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다시 읽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뽑혔어요. 그래서 속죄일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먼저 해야 되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 제사는 뭔가 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염소를 두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두 마리를 데리고 오면 첫 번째로 첫 염소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여요. 죽여서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다 뜨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살라요. 그래서 제사가 끝납니다. 그럼 한 마리 남아있죠. 그 두 번째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염소예요. 죽은 염소 아니에요. 살아있는 염소에게 21절처럼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안수하는 이유가 뭔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로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가시키는 거예요. transfer 하는 거예요. imputing 하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월드니스로 나가요. 그 광야로 끝까지 먼 곳까지 나간 다음에 거기서 내보내요. 그리고 사람은 돌아와요. 그 염소는 죽이지 않고 거기다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졌어요. 첫 번째 염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백성들이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죄가 그 염소에게 갔으니 망정이지. 정말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염소는 나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염소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에덴 동산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곳으로 내보내지는 것은 지금 염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무엇을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이고 죄를 지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가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 곳인데. 내가 가야 되는 곳인데 라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어요. 그 광야는 누가 가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가는 곳에 가셔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무엇으로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그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지옥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저께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반복해 볼까요?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염소를 저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다. 즉 죄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동물들이 죽어야 한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다음 자막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소나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안수한다고 해서 죄가 옮겨지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 그 짐승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물, ranso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글자로는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propiti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글자로는 몸값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쫓겨나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자, 나를 대신해서 쫓겨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대속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물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별명이 있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사야서 53장의 별명이 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누가 고난받아요? 메시아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풍성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이에요. Redemption이에요. Salvation,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제거시켜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remove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remove 하는 것, 제거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죄를 덧입혀서 내보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wash out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대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가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지옥은 누가 가야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본래 본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음부로 내려가셨다 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형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의 형벌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Paid in full.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네 번째 제목이 좀 안 맞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죄인들은 즐거워해야 한다. 죄인들은 즐거워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셔서 깨닫고 나니까 정작 지옥으로 갈 사람이 누구였는데? 우리였는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는데?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신고 해보셨습니까? Bankruptcy 해보셨습니까? 저도 뱅크럽시를 했거든요. 해봤었거든요. 뱅크럽시를 하기 전까지는요. 아, 세상에 빚 독촉을 하는데요. 전화가 오는데요. 사람 피 말립니다. 우리 그때 아이들이 어렸었는데요. 저희 아이들 둘도 전화 벨소리만 나면 그냥 경기를 해요. 전화는 딱 어느 때쯤 오는가 하면 저녁밥 먹을 때쯤 전화 와요. 그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그래요? 다 받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파일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판사가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판사가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구속해 주는 거예요. 사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빚이 쌓여 있었는데요.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갚아도 되니까 저는 빚이 없는 사람입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자유하지만 제가 빚 갚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테크니컬하게 보면 저는 빚을 아직 못 갚았어요. 그런데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빚,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의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땅히 가야 하는 우리들의 죄악의 빚은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내 스스로는 못 갚아요. 누군가가 갚아줬기 때문에 제가 redeemed 된 거예요.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갚지도 않았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뱅크럽시를 했던 사람이 리딤이 되면 나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고 나의 형벌을 다 짊어졌다면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도 드브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 드브레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21조의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켰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만족시켰어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저희에게 진노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진노의 항아리가 있어요. 뜨거운 쇳물과 같은 진노의 항아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유 냅두자 그냥 관두자 그리고 내려놓으신 게 만족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노의 항아리를 들고 계시는 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계획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부으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진노의 항아리를 우리에게 붙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린 염소를 죽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죽이셔야 하고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만족이에요. 우리가 죄 갚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 브레가 21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에. 어떤 지식이요? 십자가의 비밀이요. 그 십자가의 비밀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기도드 브레가 그랬고 모든 신앙인들의 선배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눈앞에 목숨이 위태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번 12월 달에 모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외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